뷰의 뉴스입니다.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스프링필드가 한국 부산에 전개됐습니다. 미 해군 칠함대는 어제 자체 트위터에 로스앤젤레스급 고속 공격 잠수함 스프링필드 함이 23일 부산항에 입항했다며 한국 해군의 환영을 받는 스프링필드 함과 승조원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주한미 해군사령부도 이날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스프링필드 함은 괌에 전진 배치된 로스앤젤레스급 고속 공격 잠수함 5척 중 가운데 하나로 해양 안보 작전을 수행하고 국가 안보를 뒷받침하는 등미 칠함대 작전 구역에서 정기적으로 작전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6,000톤급 핵 추진 잠수함인 스프링필드 함은 사거리 3,100km에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수십 발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 순항 미사일은 해상에서 발사돼 몇 미터의 오차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언론은 미국의 전략 자산인 스프링필드 함의 한국 전개가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러시아에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U 순회 의장국인 스웨덴은 어제 성명을 통해 이번 제재가 군사 정치적 정책 결정자, 러시아 군수산업 연계기업 바그너 그룹 지휘관을 겨냥했다고 밝혔습니다. EU의 이번 대러 제재는 10번째로 120명의 개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납치하는 데 관여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와 더불어 러시아에 무인기를 제공한 이란인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EU의 대러 제재는 미사일과 드론, 헬리콥터 등 러시아 무기에 사용되는 전자 부품의 수출을 제한하고 일부 히토류 광물과 전자회로, 열 화상 카메라의 러시아 수출을 제한합니다. 또한 3개의 추가 러시아 은행을 비롯해 군사용 드론을 러시아에 제공하는 이란 기관 7곳 등 96개 기관과의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일본 홋카이도 동부 해역에서 어제 오후 10시 27분경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국립방재과학기술연구소는 이번 지진이 홋카이도 최동단 네무로 반도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61km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경보는 발령되지 않은 가운데 부상이나 큰 재산 피해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네무로시와 시베스초시의 지진 진도는 약5 약으로 감지됐습니다. 이는 선반에서 물건이 떨어지고 가구가 움직일 수 있는 수준입니다. 진도는 지진의 절대 강도를 의미하는 규모와 달리 주변 물체의 흔들림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각 지역마다 수치가 다르게 측정됩니다.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고립된 미국과 러시아 우주인들의 지구 귀환을 위한 우주선 소유즈 MS-23이 ISS 도킹에 성공했다고 러시아 연방우주공사 로스코스모스가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오늘 보도에서 24일 카자흐스탄에서 발사된 소유즈 MS-23 우주선이 오는 9월 러시아 우주인 세르게이 프로코피예프, 드미트리 페텔린과 미국 항공우주국 소속 프란시스코 루비오를 지구로 귀환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들 우주인 3명은 다음 달 지구로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타고 온 소유즈 MS-22가 운석에 부딪혀 냉각수가 유출되면서 계획이 수정됐습니다. 이들 3명은 6개월 더 ISS에 머물면서 50개 이상의 실험을 진행한 뒤 지구로 귀환할 예정입니다. ISS는 1998년 미국과 러시아 등 5개 나라가 만든 다국적 우주시설로 현재 13개 나라가 공동 운영 중입니다. 타이완에서 운용 중인 F-16 전투기에 대한 기술 지원과 유지 보수를 위해 미국과 타이완이 추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유시보에 따르면 타이완 국방부는 올해 말까지 마무리되는 F-16 전투기에 대한 개선 작업이 끝난 뒤에도 미국 기술자가 2027년까지 타이완 측에 기술을 전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금액은 미화 4,747만 달러, 약 14억 7,915만 타이완 달러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타이완은 F-16 전투기의 초기 버전인 F-16A와 B-140대를 F-16B로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지역에 따라 최저 영하 5도에서 최고 16도로 예상됩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2.5m, 서해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인터넷 소셜미디어 틱톡 들어보셨죠? 2023년 2월 현재 150개 이상의 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10억 명이 넘는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앱은요, 2억 1천만 회 이상 다운로드 됐습니다. 미국 내 사용자를 연령대별로 보니까요, 10대 사용자가 33%, 20대는 30%, 30대는 16%, 40대는 14%입니다. 10대에서 20대 사용자가 줄을 이루는데요. 특별히 18세에서 19세 나이 10명 중에 7명이 이 틱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만 봐도요, 이 틱톡이 미국의 10대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짐작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 틱톡 영상으로 인기를 얻으려는 일부 인플루언서들의 영상은 때로 자극적이고 위험해 보입니다. 절벽 끝에서 아슬아슬한 장면을 연출하려다가 추락하는 사고 소식도 적지 않이 들리는데요. 이번 주에는요, 이 달리는 지하철 위에서 영상을 찍던 청소년이 추락해 사망하는 소식에 들려서 안타까움과 경각심을 던졌습니다. 이 소식을 보도한 미 언론들은 지하철 서핑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 관련 영상들을 소개했는데요. 영상 속에는 몇몇 청소년이 파도를 타는 서핑을 하듯이 달리는 지하철 지붕 위에 서서 걷거나 뛰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같은 위험한 행동은 이 서브웨이 서프라는 이름의 디지털 게임을 모방한 거란 지적이 나왔는데요. 지난해 올라왔던 영상 중에 하나는 최소 20명의 한 10대 소년이 지하철 지붕 위에서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는 모습을 담겨 충격을 줬습니다. 전문가들은요, 이 점점 더 디지털화되는 세상에서 화면과 현실의 사이가 경계가 흐려지면 위험한 행동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립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요, 이 현상이 뉴욕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뉴욕은 미국에서 이 지하철 시스템이 가장 잘 또 광대하게 갖춰져 있는 대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신문에 따르면요, 뉴욕에서 기차 외부에 탑승하는 사람들의 수가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차 위에 타고 있거나 기차 사이에 있거나 또 옆에 매달려 있는 경우입니다. 뉴욕시의 대중교통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주정부 기관이죠. 메트로폴리탄 교통청이 제공한 최신 통계를 보면요,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승객 수가 감소하기 전인 2021년에는 206건, 2019년에는 490건에서 2022년에는 928건의 기차 외부에 탑승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 수가 모두 지하철 서핑은 아니지만 그만큼 위험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것이죠. 이번 사건에 관해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이 지하철 서핑의 위험성에 대해 젊은이들에게 교육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틱톡 측은 이번 사건 후에 뉴욕 지하철에 서핑하는 10대 비디오 여러 개를 삭제했습니다. 혹여 모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의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B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생활 속 경제, BOA 이야기 미국사, 인물 아메리카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2월 넷째 주 순서 시작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파업. 물가 상승과 구인난이 심각했던 2022년, 노동자들의 파업 활동이 약 50% 급증했고 참여 노동자의 수는 전년 대비 60% 증가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2021년 280여 건의 파업에서 더 나은 급여와 의료 서비스를 요구한 노동자가 약 22만 4천 명 이르렀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를 위해 싸우는 캠페인을 벌인 패스트푸드와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 바리스타 노동자들은 100건이 넘는 파업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가장 큰 행보를 보인 직종은 교육계였는데요. 2022년에 파업한 노동자의 약 60%를 차지했습니다. 이 교사들은 작년에 캘리포니아 대학에 4만 8천 명의 근로자들이 한 달 이상 지속된 파업 이후 50%나 더 높은 임금 인상과 더 많은 유급 가족 휴가를 확보하면서 큰 발전을 이뤘죠. 이는 2022년 가장 큰 파업 중 하나였고 90년대 이후 모든 대학에서 일어난 가장 큰 파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조 가입률은 지난해 미국에서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감소했고 현재 미국 근로자의 10%를 조금 넘깁니다. 1950년대에는 미국 노동자의 3분의 1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었는데요. 지난 2년 동안 파업의 3분의 1이 노조 가입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노조 주도의 파업과 비교하면 규모가 작고 기간이 짧은 경향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두 번째 시태그입니다. 양규비 씨. 양규비 씨는 양귀비의 씨입니다. 콩팥처럼 생긴 작은 기름씨며 보통 검은색을 떼지만 푸른색이나 흰색을 떼는 것도 있습니다. 양귀비 열매의 유액은 마약인 아편을 만드는 데 쓰이지만 양귀비 씨는 환각 성분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 지역에서 양귀비 씨가 요리에 쓰이며 특히 빵을 만들 때나 기름을 짜는 데 쓰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방부는 장병들에게 식품과 제빵류 등을 포함해서 모든 종류의 양귀비 씨 섭취를 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유는 장병 보호, 약물 검사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예방 차원인데요. 미국 반도핑기구에 따르면 수확 과정에서 양귀비 씨가 아편을 일부 흡수할 수 있고 이것이 체내에서 소화되며 마약성 진통제 성분인 몰핀과 코데인을 일부 생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섭취 후 48시간 이내 소변에서 검출될 수 있으며 이 같은 가능성은 이미 현재 약물 검사 기준에 반영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방부는 최근 조사 결과 일부 양귀비 씨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코데인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양귀비 씨가 포함된 식품을 섭취할 경우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올 수가 있고 이는 약물 검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군은 복무 기간 중 약물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를 정리하면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입니다. 박영석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또 이번 주에는 독자들께서 어떤 기사를 많이 읽으셨을까 궁금한데요.
네, 북한이 18일 오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5형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화성 15형에 대한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번 주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네,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한 걸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번 화성 15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에서도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했을 걸로 진단했습니다. 일단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ICBM을 만든 나라 가운데서 재진입체를 확보하지 못한 나라는 없고 북한은 이미 2016년에 이 재진입체 지상시험을 했다면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 내용이 한국합동참모본부 관계자가 이번 발사만으로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완성 여부를 바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었는데 여기에 대한 반박 같은 분석이네요.
네, 맞습니다. 북한은 공개 보도를 통해서 화성 15형의 비행과 관련한 자세한 계측 정보를 발표하고 이 탄두에 대기권 재진입이 실패했다면 탄착 순간까지 탄두의 신호자료를 수신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혀서 이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루이스 소장은 특히 북한이 정상 궤도 발사가 아니라 고각 발사를 했기 때문에 대기권 재진입 성공 여부를 확실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반박하고 오히려 고각 발사에 성공했다면 정상 궤도에서는 성공 확률이 더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자, 또 어떤 분석을 했을까요?
네, 루이스 소장은 북한이 스스로 완성했다고 주장한 최신 화성 17형 대신에 화성 15형을 발사한 데 대해서는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대응 성격인 만큼 안정적인 발사 성공에 주안점을 둔 포석으로 평가했습니다. 화성 15형은 이미 배치 단계에 있는 데 반해서 화성 17형은 아직 그렇지 않은 걸로 보이고 화성 15형은 전담 운영 부대를 두고 양질의 훈련까지 실시하고 있어서 발사 성공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겁니다.
네. 자, 다른 전문가도 같은 시각일까요? 궁금하네요.
네,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인 반벤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미국 정보당국과 자신을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을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충분히 크고 튼튼한 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걸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이번에 액체 연료 기반의 ICBM 발사를 하면서 발사 시간을 단축하는 기습 발사를 했다고 주장한 것에 주목하면서 북한이 주변국의 기술적인 도움을 받아서 사전 연료 주입 체계, 즉 앰플 방식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 가능성을 말하는 건가요?
네, 북한의 화성 12형 중거리 탄도 미사일과 화성 15, 화성 17형 등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사용되는 액체 추진체는 구소련이 제작한 걸로 미사일에 연료를 주입한 뒤에 몇 년간 보관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벤디펜 전 부차관부는 따라서 이 미사일들이 공장에서 제작되는 단계에서 이미 연료가 장착될 수 있다면서 이번에 시험한 미사일도 공장에서 곧바로 발사 장소로 옮겨 발사한 뒤에 이른바 기습 발사를 했다고 주장했을 걸로 관측했습니다.
네. 자, 첫 소식 정리해봤고요. 다음 소식 알아보죠.
네, 북한이 과거 ICBM 시험 발사를 했던 곳에서 최근 급히 도로 보수 작업을 진행한 정황이 발견됐는데요. 이 관련 기사 역시 독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과거 ICBM 시험 발사를 했던 곳이라면 어떤 지점을 말하는 건가요?
네, 평양 순안공항의 민간 활주로, 군용 활주로 중간 지점인데요. 플래닛랩스의 21자 위성 사진에는 이곳에 최근까지는 없었던 대형 하얀색 지대가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1월 18일 북한이 ICBM인 화성 17형을 시험 발사를 진행한 바로 그 지점인데요. 당시 북한은 화염으로 검게 그을린 이 자리를 하얀색 물체로 뒤덮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기사에 나온 그 위성 사진을 보니까요. 하얀색 물체 그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북한이 지난해 11월 18일과 이달 18일 ICBM을 발사한 걸로 추정되는 지점을 촬영한 위성 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 11월 발사 직후에 나타난 하얀색 지대가 2월 16일자 위성 사진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20일에는 새로운 모양으로 다시 나타난 게 확인됩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네, 이 하얀색 물체는 가로 세로 약 30m, 그러니까 900제곱미터 지대에 깔려 있는데요. ICBM 발사 충격으로 패인 도로를 보수한 흔적으로 분석됩니다. 이후에 이 하얀색 흔적은 이 일대에 눈이 쌓이기 전인 12월 중순까지는 포착됐지만 눈이 치워진 1월 중순부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뚜렷했던 하얀색이 점차 주변의 지표면 색깔과 비슷해지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번에 ICBM 화성 15형을 쏜 지 약 이틀 뒤인 20일에 지난해 발사 때와 동일한 지점에 또다시 하얀색 지대가 깔린 겁니다. 이 하얀색 지대 모양은 지난해 11월 때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크기는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하얀색 지대가 나타난 사실만으로 북한의 ICBM 발사 지점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과거 북한이 ICBM 발사 현장을 하얀색으로 덧칠해온 전례를 볼 때 이번에도 그런 사후 처리 흔적이 포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한국어 방송에 보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또 어떤 기사가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는지 알아보죠.
네, 밀착한 두세 척 선박의 불법 환적 정황이 자주 포착되어온 북한 서해상에서 무려 7~8척의 선박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전례 없이 많은 선박이 북한 영해에서 접선해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주목되는데요. 네, 관련 기사가 독자들의 관심 얻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좀 보죠. 플래닛 랩스 위성사진으로 찍힌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19일 북한 서해 초도 인근 해상에 길이가 각각 50m인 선박 3척이 나란히 붙어있는 모습인데요. 이 일대에 흔히 목격됐던 선박 간 환적 정황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인 20일에 이들 선박 3척 옆으로 2척이 더 붙으면서 전과는 다른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통상 이 일대에서 자주 이루어진 선박 간 환적에는 선박 2척 혹은 3척이 동원됐는데요. 이날은 처음으로 선박 5척가 밀착한 겁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이들 선박은 초도 앞바다의 커다란 직사각형을 그린 모습으로 위성사진에 잡혔는데요. 다음 날인 21일에는 5척의 선박이 만든 직사각형에 2~3척 선박이 더 붙었습니다. 선박 간의 간격을 거의 두지 않아서 정확히 몇 척인지는 분간하기 어렵지만 이 그림자를 토대로 볼 때 모두 7~8척이 모여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선박 수가 늘면서 위성 사진에 형상화된 직사각형도 전날보다 더 커졌습니다.
네. 자, 앞서 저희 기자가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이 일대를 촬영한 위성 사진을 분석했었는데요. 그 결과로 총 36건의 선박 간 환적 의심 사례를 발견했었고요. 또 올해는 1월부터 또 이달 14일까지 총 14건의 선박 간 환적 의심 행위를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모두 선박 2척 혹은 3척이 맞붙은 경우로 이번처럼 7~8척이 밀착한 모습은 포착된 적이 없습니다. 다수 선박의 환적 여부가 더 주목되는 이유인데요. 유엔 안보리는 2017년 채택한 결의 2375호를 통해서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공해상 환적을 통해서 물품을 건네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이들 선박이 서로 어떤 물품이라도 주고받았다면 이건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물론 이들 선박이 단순히 선체를 밀착시켰을 뿐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에 항구를 놔두고 바다 한 군데서 이렇게 많은 선박이 선체를 맞은 행위 자체가 선박 간의 환적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의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하셨는데 유엔 안보리의 입장이 나온 게 있을까요?
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에릭 펜튼 보크 조정관이 지난해 BOA에 보낸 이메일을 보면요. 서해상 환적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어떤 유형의 물품이 환적되는지 또 선박이 어디에서 출항했는지 등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서 환적된 물품이 제재의 대상이 아닐 가능성도 물론 있다면서 하지만 북한의 선박과 어떤 물품을 환적하더라도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 11조에 따라서 제재 위반이라고 확인했었습니다.
네, 자,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네, 북한이 화성 15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쏜 지 이틀 만인 20일에 F-35A 스텔스 전투기가 배치된 충북 청주 공군기지와 미 F-16 전투기가 배치된 전북 군산의 미 공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방사포 KN-25 두 발을 발사했는데요. 이에 대한 한국 군 당국의 밝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바로 알아보죠.
네, 한국의 군산 미 공군기지 주둔 제8 전투비행단은 요청이 있을 때마다 우리 동맹의 이익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고 오늘 밤이라도 싸울 수 있는 파이트 나이트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8 전투비행단 공보실은 20일 군산 공군기지를 겨냥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BOA 서면 질의에 미국은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서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을 제한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대답했는데요. 언제 어디서나 전제 조건 없이 비핵화 논의를 진행하려는 미국 정부의 노력을 전적으로 뒷받침하지만 방어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제8전투비행단은 위기 시에 한국을 방어하고 동맹에 대한 모든 공격을 저지하는 데 필요한 공군력을 운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서 어떤 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도 얘기했을까요?
네, 그와 관련해서는 정책상 훈련의 세부 사항을 언급하진 않겠다면서 그보다는 훈련을 군사 준비 태세, 숙련도, 신뢰와 믿음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본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는데요. 아울러서 이 다양한 상황에서 실행되는 어렵고 복잡하며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요구되는 실전처럼 훈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 주 독자의 선택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생활 속 경제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전기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이모 전문가요. 오택성 기자입니다.
대체 전기 자동차가 뭐죠? 요즘 뉴스를 보면 정말 많이 보이는 기사가 바로 전기 자동차 관련 기사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따른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 배제 논란과 관련한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전기 자동차가 뭘까요? 미국 환경보호청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Electric vehicles have a battery instead of a fuel tank, and they have an electric motor. 휘발유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연료 탱크가 들어있는 것과는 달리 전기 자동차에는 배터리가 장착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연기관 대신에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모터카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모형 자동차 장난감에 건전지를 넣으면 그것을 동력으로 삼아 모터가 돌아가면서 장난감 자동차가 움직이죠. 장난감 모터카가 그 원리에 그대로 커진 것이 바로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전기 자동차라고 보면 됩니다. 왜 전기 자동차 산업이 부각되는 거죠? 자동차는 언제 처음 등장했을까요? 말이나 소 등 동물이 끄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기계 힘으로 주행하는 자동차는 1760년대에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내연기관 자동차는 1880년대에 등장했습니다. 자동차의 대중화는 1900년대 초 미국의 포드 자동차 회사에서 일관 생산 공정을 통해 모델 T를 대량으로 생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자동차들은 모두 휘발유 등 화석연료를 사용한다는 것이 공통점인데요. 화석연료를 쓰는 자동차는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끼치는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세계 곳곳에서 가뭄이나 홍수 등 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죠. 국제사회는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전기자동차는 바로 이런 배기가스 배출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환경보호청의 설명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까요?
Burning gasoline still creates harmful tailpipe emissions that contribute to climate change and smog. How are electric vehicles different?
내연기관을 통해 휘발유를 태우게 되면 기후변화와 스모그를 일으키는 배기가스를 배출하게 됩니다. 전기자동차는 배기관을 통해서 배출되는 배기가스가 없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언제 처음 만들어졌죠? 실험적 전기자동차는 1800년대 후반에 만들어졌고요. 이후 실험적인 전기자동차는 가끔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아는 전기자동차라고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미국의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의 등장입니다. 테슬라가 지난 2012년 전기자동차 모델 S를 출시하며 전기차 산업은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테슬라가 만든 전기차가 전체 전기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압도적입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를 보면 지난 2020년 전체 전기자동차 시장 중 테슬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80%였습니다. 기존 자동차 업체들이 일제히 전기차 제조에 뛰어들면서 테슬라의 입지는 조금씩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8월 현재 테슬라는 미국 전기차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한번 직접 운전해볼까요?
지금 시내에 있는 한 테슬라 매장에 와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테스트 드라이브를 신청했는데 바로 시간이 연결돼서 운전해보러 나왔는데요. 전기차를 운전하는 게 어떤 것인지 제가 직접 한번 시험해보겠습니다.
매장 안에 들어서자 안내 직원이 간단한 인적사항을 적을 것을 요구했고요. 이어 바로 시승해보길 원하는 차량을 안내받았습니다. 탑승하자마자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이 배터리 표시였습니다. 내연기관 차량은 연료가 얼마나 남았는지 그렇게 눈금을 통해서 알려주죠. 하지만 이 차는 배터리가 얼마나 많이 남았느냐를 표시되는데요. 마치 휴대전화 충전 상황을 보여주듯이 상단에 얼마나 많은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차고 있는 차량은 28%가 차있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내연기관 차량을 운전하면서 가속 페달을 밟을 때 느껴지는 엔진 진동과 소리를 모터의 회전 소리가 대신합니다. 마치 내연기관 차량 중에서도 차량 소음이 없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있는 느낌입니다. 시승을 마치고 나오는 길 안내 직원은 조만간 차량 가격이 $5,000나 오르는 만큼 가격 상승 전 미리 $250를 내고 예약을 할 것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전기자동차의 산업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죠? 미국은 유럽과 중국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전기자동차 시장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전기자동차 시장은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280억 달러였던 규모가 오는 2028년에는 약 1,40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연 평균 성장률이 25%에 달하는 엄청난 속도의 성장입니다.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전기차가 팔리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20년 2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2분기 약 3만 3천 대의 전기차가 판매됐고요. 지난 2022년 2분기에는 약 19만 7천 대로 2년 사이 6배가량이나 늘어났습니다. 전기차 충전 사업자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에서 대외 홍보를 담당하는 옥타비아 나바로 씨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전기 자동차 종류가 크게 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ven 2 years ago there was maybe 20 models that were out there and now we have more than 40.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전기 자동차 모델은 20개였는데 지금은 그 종류가 40개 이상으로 소형차부터 트럭까지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기자동차 차량 가격은 어느 정도나 할까요? 기존 내연기관 차량보다 더 높은 가격이 책정돼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평가기관 캘리블루북에 따르면 2022년 10월 현재 일반 내연기관 차량의 평균 가격은 약 4만 8천 달러였는데요. 전기차 평균 가격은 약 6만 5천 달러로 30% 이상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3분기 기준으로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차 모델의 가격을 살펴볼까요? 가장 많이 팔린 차는 테슬라의 모델 Y인데요. 차량 가격은 약 6만 6천 달러입니다.
테슬라의 모델 3가 그 뒤를 잇고 있는데 가격은 약 4만 7천 달러입니다. 포드사의 머스탱 마하 2가 세 번째로 약 4만 7천 달러입니다. 한국의 전기차 역시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코나와 아이오닉 5가 많이 판매되는데요. 가격은 각각 2만 2천 달러 그리고 약 4만 달러입니다. 또 기아의 EV6 역시 많이 판매되는 전기차로 가격은 약 4만 1천 달러입니다. 미국 전기차 산업 성공의 핵심은 뭘까요? 전기차 산업의 성공을 위한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꼽힙니다. 원활한 반도체 공급망 구축과 전기차 배터리 원료의 안정적인 확보 등이 핵심이고요. 자재 확보 외에 중요한 것이 바로 전기차 운행을 위한 사회적 기반 시설 마련인데 전문가들은 바로 충전시설 설치를 핵심으로 꼽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월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오토쇼에서 바로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So today, I'm pleased to announce we're approving funding for the first 35 states, including
바이든 대통령은 미시간주를 비롯한 35개 주의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9천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이 전기차 산업의 성공을 뒷받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 컨설팅 업체 SAP의 마르코 골라르자 자동차 사업 부문 부사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Only one fourth of the households in the United States have garage. Most of the people do not have a garage. So they're going to have to charge.
골라르자 부사장은 미국 인구의 4분의 1만이 차고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자신의 집에 마련된 차고가 없을 경우 전기차 주인들은 차량 충전을 위해서 다른 곳을 찾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친환경 정책의 선두에 서 있는 전기차 산업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데요. 경제 성장에도 일조하고 또 환경도 지킬 수 있는 미국의 핵심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미국 전기자동차 산업의 이모저모를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BO의 이야기 미국사 이어집니다. 김미옥 기자가 엮었는데요. 프랭클린 루스벨트 시대 45번째 이야기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46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미국의 핵무기 사용으로 끔찍했던 전 세계적인 분쟁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현대 핵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것은 현대 경제와 군사체제에서 과학과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건국 초기부터 미국을 이끌어온 지도자들은 과학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과 미 의회는 1860년대 남북전쟁 당시 미국 국립과학원을 설립했습니다. 1900년대 초 미국은 과학연구기관들을 설립해 농업과 공중보건, 항공 분야를 연구하고 개선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무렵 연방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과학자들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의 연구 활동을 조직화하려 했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과학자들을 조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국립연구회의를 설립했습니다. 사실 연방정부는 과학 분야에 대한 지원이 일반적으로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연방정부는 성능 좋은 무기를 갖추거나 군 수송체계를 개선하는 것 같은 명확한 특정 목표를 둔 연구에만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연방정부와 미국 과학자들 사이에 전통적이고 제한된 관계를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전쟁 초기에 독일 총통 아돌프 히틀러가 이끄는 독일군은 이들의 신식 탱크와 총, 다른 전쟁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전 세계에 드러내 보였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뛰어들 경우 자체적으로 현대식 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필요성에 따라 루스벨트 대통령은 군사 무기 연구를 지원하고 조직하기 위해 1940년 국방연구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새롭게 조직된 국방연구위원회에 미국 최고의 과학자들도 참여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꼽히는 하버드대학 총장과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총장, 그리고 민간 연구소인 벨 연구소 사장도 국방연구위원회 소속 위원이었습니다. 이 기관이 일을 아주 훌륭하게 잘해냈기 때문에 루스벨트 대통령은 다음에 훨씬 더 강력한 과학연구개발기관을 구성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시대에 설립된 과학기관을 이끈 지도자는 베너버 부시 박사였습니다. 부시 박사는 위대한 과학자이면서 조직을 만들고 이끌어가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부시 박사는 전기공학 교수로서도 또 발명가로서도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학계에서는 이미 많은 과학자가 베너버 부시 박사의 명성을 알고 있었죠. 부시 박사는 강도 높은 일을 해낼 과학자들로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부시 박사 팀이 이 연구에 매진한 지 몇 년 뒤 미국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은 전쟁 성과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발명품들을 하나씩 개발했습니다. 과학자들은 해군이 독일 잠수함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새로운 장치를 개발했고, 폭격기가 목표물을 더 잘 찾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자들은 더 강력한 로켓을 개발해 미군이 다른 나라 해변에서 상륙작전을 펼칠 때 병사들의 안전을 보호했습니다.
미국 과학자들과 의료계 종사자들 역시 전쟁 중에 다친 병사들을 치료하는 전시의학체계를 개선하는 데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역사상 처음으로 부상병이 전장에서 목숨을 잃을 가능성보다 생존할 가능성이 더 높았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과학적 발전은 바로 원자폭탄의 발명이었습니다.
1939년 과학자 엘버트 아인슈타인 박사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는 편지에 원자의 과학적인 힘을 이용해 끔찍한 파괴력을 일으킬 무기를 만드는 것이 곧 가능할 거라고 썼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는 또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독일 과학자들이 원자폭탄을 만들기 전에 미국 과학자들이 원자폭탄을 만들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아인슈타인 박사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 내 최고 과학자들을 선발해서 특별한 과학자 팀을 만들었습니다. 이 과학자들은 맨해튼 프로젝트라 부르는 비밀 계획을 수행했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는 미국이 주도해서 진행한 핵폭탄 개발 프로그램입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과학자들이 필요한 모든 연구비와 물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플루토늄이 발견되면서 원자폭탄에 대한 연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원자폭탄 개발은 미국의 국립연구소인 로스 앨러모스가 주관했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인데요. 웨스팅하우스 소개합니다. 노시찬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에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제품과 아이디어를 내놓은 미국의 발명가이자 사업가 중 한 사람, 조지 웨스팅하우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남북전쟁 후 미국의 산업발전기에 살았던 인물로 360개가 넘는 특허를 갖고 있었으며 최근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는 그의 제품이 없는 가정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낸 사업가였습니다. 특히 그는 토마스 에디슨의 아성에 도전해 교류, 즉 AC를 국가적인 전기 공급 방식으로 정착시킨 혁신적인 사업가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정식 이름은 조지 웨스팅하우스 주니어입니다. 1846년 뉴욕주 센트럴 브릿지에서 아버지 조지 웨스팅하우스 시니어와 어머니 이멜라인 웨스팅하우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대대로 발명가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농업기계를 설계하고 제작했습니다. 그러한 분위기에서 아들 웨스팅하우스 주니어는 언제나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데 재미를 느꼈고 열심이었습니다.
남북전쟁 중이던 1962년, 그는 15살밖에 안 됐지만 정식 교육은 다 중단하고 뉴욕 방위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군대를 마친 후 뉴욕으로 돌아온 웨스팅하우스는 유니언 대학에서 공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학과목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자퇴를 하고 혼자 공부를 하며 기계를 직접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학교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이가 19살에 불과한데도 그는 회전식 증기 엔진을 만들어 특허를 따낸 것입니다. 그가 일생 동안 따낸 총 361개의 특허 중 첫 번째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또 말 대신 수레를 끄는 농기구, 원통형 증기차를 만들었습니다. 21살 때는 선로를 이탈한 차량이 다시 선로로 올라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카 리플레이서를 발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로 교체기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를 유명하게 만든 건 열차에 쓰이는 공기 브레이크였습니다. 당시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계속되는 열차 사고로 골치를 썩이고 있었습니다. 차량마다 제조사가 달라 브레이크 작동 속도가 같지 않았고 정차를 할 때 차량들이 서로 부딪히는 대형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객차마다 압축 공기를 보내 브레이크를 한꺼번에 제어하고 모든 차량이 동시에 설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1869년에 웨스팅하우스 공기 브레이크사를 설립하고 수많은 열차에 그의 브레이크를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개발한 공기 브레이크는 대형 육상 교통수단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 열차들이 신속하게 선로를 바꾸어 충돌 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웨스팅하우스는 전국적인 명성과 부를 얻게 됐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더 나아가 선로 컨트롤이나 브레이크를 전자식 시그널로 바꾸는 아이디어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1882년 자동식 철도 신호기를 개발했습니다. 사람이 오일 램프를 들고 신호를 하는 구식 신호를 전기와 가스로 작동하도록 교체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현대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되는 천연가스의 파이프 운송에 관한 기술도 개발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필라델피아에서 천연가스를 시추했습니다. 천연가스가 유정을 나오면 압력이 높아져 위험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천연가스가 분대 파이프에서 나오도록 하는 감압 밸브를 발명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미국 최초의 광범위한 천연가스 공급 시스템을 갖게 됐습니다.
그 같은 개발로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내 유수의 기업가로 올라섰습니다. 그는 당시 세계 여러 곳에 61개의 공장을 개설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의 수도라 불리우던 펜실베니아주의 피츠버그시에 있는 세계의 공장에만도 약 6,000명 내지 9,000명의 종업원들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공장 부근에 있는 월머딩이라는 마을에 YMCA를 세우고 평생 교육, 직업 훈련을 실시했으며 회사 직원들에게 그곳에서 리크리에이션을 즐기도록 했습니다. 그는 일요일 외에 토요일 오후도 직원들에게 휴무 제도를 실시해 생산성을 높이도록 한 최초의 대기업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은퇴연금, 실업수당, 주택 마련 계획 등을 제공해 직원들이 웨스팅하우스에서 일하는 데 긍지를 갖도록 했습니다. 당시 피츠버그의 철강산업계 거물 앤드루 카네기나 헨리 클레이 프리크 등에 비해 웨스팅하우스는 인정이 많은 사장이라는 평판을 받았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공기 브레이크 개발 도중 전기를 사용하다 직류, 즉 DC보다 교류, AC가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후부터는 교류의 실용적 이용 방식을 개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당시의 전기 산업은 토마스 에디슨의 DC 방식과 그의 기업 제너럴 일렉트릭이 꽉 잡고 있었습니다. 자연 양측 사이에는 세칭 일렉트릭 워로 불리우는 전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에디슨에 대한 웨스팅하우스의 도전은 마치 어린아이와 어른의 싸움 같았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사용하는 직류는
전류의 크기와 방향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합니다. 직류는 전압의 세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기기에 손상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할 수가 있어서 선전 등에 쓰이는 건전지처럼 발전장치가 없이도 전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DC는 장거리 송전이 어렵습니다. 발전장치에서부터 4.8km 정도 이상은 보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시 뉴욕에 전력을 공급하던 에디슨의 방식은 수많은 소형 발전소를 갖고 있어야 했습니다.
반면 웨스팅하우스는 AC 방식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도 얼마든지 전기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멀리 떨어진 대형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해 송전선을 통해 그것을 도시로 보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또 그렇게 보내는 강력한 전기를 공장이나 가정에서 사용하기 알맞게 조종할 수 있는 변압기를 개발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사와 에디슨의 제네릭 일렉트릭사는 자신들의 방식이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에디슨을 지지하는 측은 AC 방식이 위험하고 건강에 해롭다는 대대적인 선전을 전개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싸움은 법정으로 번져 7년이라는 긴 세월 공방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AC 방식이 더 우월한 기술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1895년 뉴욕주 나이아가라 폭포에 최초의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고 발전소에서 35km 떨어진 버팔로시 일대에 전력을 공급했습니다. 전력 공급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기록이었습니다.
뒤를 이어 웨스팅하우스는 이어 여러 곳에 발전소를 세웠습니다. 특히 1893년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 박람회에 AC 전력을 공급하자 웨스팅하우스 방식은 대세를 굳히게 됐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1904년 세인트루이스 세계 박람회 계약도 따냈습니다. 이로써 1907년까지 웨스팅하우스는 미국의 전류 시장을 장악하는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이로써 그는 현대 전기 보급망의 아버지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 후에도 웨스팅하우스는 혁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886년 공식 설립된 웨스팅하우스 전자회사는 출범 10년 사이 실질 자산 1억 2천만 달러 규모로 커졌고 직원 수는 5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가 소유한 기업은 미국 여러 지역은 물론 캐나다, 유럽까지 진출해 있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전기 기관차에서 텔레비전 수상기, 전구, 세탁기, 주방 스토브에 이르는 다양한 제품을 생산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또 최초의 상업용 라디오 방송국을 개국하고 텔레비전 방송국도 소유했습니다. 그 후 웨스팅하우스사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전 세계 원전 가운데 절반 가까이에 기술을 제공한 원전 건설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한국 최초의 고리 원자력 발전소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로 건설됐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세계 20여 개국에 원자로와 핵연료 제조, 원자력 관련 서비스를 위한 거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거대 기업을 창업한 웨스팅하우스도 1907년에는 사업에서 손을 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경기 불황이 일던 그해 10월, 미국에서는 전국적인 공황이 몰아쳤습니다. 뉴욕 주식시장의 주가는 폭락하고 사람들이 서둘러 예금을 빼내는 바람에 은행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기업들은 연이어 파산했습니다.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웨스팅하우스 전자회사도 금융업체인 JP 모건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자신이 일궈놓은 사업에서 손을 뗀 웨스팅하우스는 더 이상 아무런 사업에도 관여하지 않고 뉴욕의 자택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후 건강이 악화된 웨스팅하우스는 1914년 3월 12일 67세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부인 마그웨리트도 3개월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북전쟁에 참전한 조지 웨스팅하우스는 부인과 함께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됐습니다.
그가 살았던 집터는 피츠버그시에 기증돼 웨스팅하우스 공원이 됐습니다. 그가 일궈놓은 사업체의 직원들은 돈을 모아 셸리 파크에 웨스팅하우스 기념관을 설립했습니다. 그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피츠버그의 조지 웨스팅하우스 다리에는 과감한 사고로 인류의 이익을 위해 헌신한 그의 생애와 개성을 상징하며 이 다리를 헌정한다고 새겨져 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미국의 위대한 발명가이자 기업가였던 조지 웨스팅하우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행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희망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